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법 격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우미 정서지원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지원 서비스 중에 의사소통 도움에 관한 부분 중에 이제 399쪽,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그리고 우리 수업을 하고 이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청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들으면은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제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공부하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네. 말이 나온 분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고 그렇죠. 힘듭니다. 그러고 이제 반대로, 그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무조건 좋다고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한 사람이 있죠. 입을 꼭 다물고. 그, 뭐, 딴 생각을 했거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에. 아니면은, 강사는 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겁니다. 의사소통은 주고받고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입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이제 말이나 글로 내 감정 또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었던 걸 이렇게 표현한 걸.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지각 안 하려고 와 100km 넘게 막 그 강현동에서 그쪽으로 여기 우리 문미선 씨가 앞에 차가 가더라고요. 차 이제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 가는 길에 차가 이제 그 차를 알거든요. 그래서 앞에 딱 가고 있는데 막 추월해 봤습니다. 왜냐 강사가 지각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얼마나 추월해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꼭 출발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출발하려고 하면 또 손님 오고 막 계속 일이 터져요. 그냥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옷을 다 입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지금 나가야 된다고 교육원에 가서 강의해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만 물품만 받고 이제 뭐 전달하러 왔어요. 전달한 의도를 보니까 저녁 먹으러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그래서 아 오늘 안 됐다 그러면서 강의만 아니면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은데 그 생각 말은 안 하고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꿰뚫어 봤죠. 딱 그 두 분이 오는 거 보니까 차에 일부러 그걸 구실이고 뭐 갖다 주러 오는 서류는 밥 먹으러 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바빠가지고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는 이렇게 내고 뭐 어떻고 뭐 오늘 아침에 예, 그렇죠.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는데 그 중요한 걸 그러면 예 다음에 전화합시다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듣는 입장이고 또 거기서는 지시하는 입장이니까 아 예 그러고 이제 받아 쓰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사소통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의사소통. 근데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은 내 생각이나 말, 그런 감정 것들을 내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말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에서 그러니까 꼭 말을 못해도 이런 메인 모드라 뭐 이런 뭐 이런 표지판에다가 글로 써가지고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지금 뭐 하고 싶다. 그게 말로나 글로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언어서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인 것은 그 외의 겁니다. 외의 거. 몸짓으로. 지난번 이야기했죠.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하면은 배가 고픈 순응을 내면 배가 고픈 거 하고, 또 내가 뭘 원하는 거 자꾸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도 알아들어요. 그렇죠. 몸짓, 표정. 한번 울고 있는 분은 분명히 뭔가 기뻐서 우는 것도 있지만 느낌은 있잖아요. 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구나. 마음이 아파서 울구나. 슬퍼서 울구나.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는데 의사통해가지고 막 간지럽힌다든지 깔깔깔 우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그 사람 더 피합니다. 소통을 뭐 하는 사람이요. 그때 정말 공감 잘해주는 사람은 뭐냐?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 안 됐다. 그래 맞아. 그래. 그 느낌을 이해하는 공감. 이게 이제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렇게 행동, 자세, 옷차림 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거 했습니다. 메라비언 법칙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399쪽이 했고 이제 40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용모, 자세, 침묵, 말투, 얼굴 표정,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크기, 실룩거림, 으쓱거림, 그림, 웃음소리 크기, 눈물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난 목요일날 제가 막 아파가지고 여러분하고 수업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생생합니다. 이제 다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그 그림에도 보니까 뭐 화난 표정이잖아요, 그죠? 화난 표정. 화난 표정인가요? 맞나요? 열받았어요. 예, 열받았어요. 똑같은 그림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얼굴형이 있잖아요. 얼굴형보다도 얼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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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 그죠? 이건 뭔가 삐졌죠, 그죠? 이거 웃고 있고, 이건 좀 이렇게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합시다. 반대로. 입을 그냥 쫙 이래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도 또 이렇게 이렇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이 얼굴에요 다 나타납니다. 뭐 어떻다 하고. 자녀들이 말 안 해도 여러분은 또 남편이나 아내가 말 안 해도 잘 알아먹어요. 한 번은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은 하는데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적이 없나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서로 그거, 그거 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둘이 통해요. 아, 그래. 그 통하더라고요.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있지, 그거 있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있다고 이제 생각나. 이게 다 비언어적인 겁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때로는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에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하며 감정적, 정서적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요양보호사에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대상자의 그 주의 깊게 관찰해가지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대상자의 기분이라든지 감정을 잘 파악하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시력, 청력, 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또 잘 관찰해 두면은 얼굴 표정이나 손짓, 몸짓 등을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서비스 제공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이렇게 그 표정을 보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눠놨어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어조, 모차렘과 예양. 자, 표 3-15를 보시면서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굴 표정입니다. 눈맞춤을 볼까요? 눈맞춤. 예. 눈맞춤을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은 눈맞춤. 이 눈맞춤은 뭐 여러분이 이게 눈 맞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눈이 이렇게 그 필이 간다거나요. 눈이 이렇게 맞았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눈맞춤은 이제 그 대상자와 눈높이를 낮춘다 이런 말도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린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어른이 서가 있고 어린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러면 얘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한다 해도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어른을 보면서 얘기 들으려면 고개가 아프고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른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아이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되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허리가 굵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아주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자세, 이런 표정, 눈맞춤. 그리고 시선을 적절한 데 둬야지. 눈 맞추라고 막 눈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막 그냥 눈을 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면 뭐가 내가 뭐 묻었나? 또 한 곳만 집중해 보면 또 그래요. 그죠? 이게 참 이 시선이란 게 중요해요.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곳만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시계가 저 뒤에서 다행이지만 이 앞에 이쪽에 있으면 자꾸 시계 저쪽에 봅니다. 왜 안 맞히지 이러고 휴식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네 이러고 이제 눈치를 줘요. 눈치를.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일부러 저 뒤에다가 전에 이렇게 해놨어요. 저 뒤에다가 앞에 다 손때문. 자, 그래서 눈맞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만큼 눈맞춤 자세가 좋은데 눈을 자주 피하는 것도 안 좋고요. 여기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요. 또 시선을 한 곳에 너무 고정하는 것도 안 좋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볼까요? 얼굴 표정은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굴 표정에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눈썹을 막 치켜 세우고 여러분 눈썹을 치켜 세운다는 말은 화가 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놀란 표정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제 어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소년 시절에 그림 그리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던 일하고 안 맞아. 그러면 뭐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막 그런 잘 그리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지금도 안 늦어요. 취미 활용하세요. 꽃 좋아하면 꽃 화에 시작하고 머리 손질하기 좋아하면 머리 손질하다 보면 미용사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기 좀 취득하기도 하고. 뒤늦게 해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전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전업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지켜 세우기.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품은 여러분 경험해왔죠. 차 안이라든지 방 안이라든지 공간에서 이렇게 누가 하품하면 꼭 전념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좀 살려주세요. 하품 누가 한 사람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전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좀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몸이 피곤하면 하품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언할 때 같은 경우는 이 하품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또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담은 입. 누가 얘기하는데 입술을 꼭 깨물고 하면 내 말에 좀 뭔가 화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희미한 미소. 잘못하면 비웃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웃는 것도 제때 잘 웃어야 돼. 약간의 미소를 먹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꼭 안 좋은 거 하나가 있어요. 또 단체 사진 찍으면은 사람이 더 경직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사진 찍을 때 김치해라, 뭐 웃어라, 뭐 요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치즈라고 하나요? 김치라고 하나요? 뭐라고? 저 소리 좀 질러봐라 그러고 뭐 그 손을 또 들으면서 해보자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부적절한 희미한 미소, 지나친 머리 끄덕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지만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생기가 있고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이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를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가 있고 바람직한 태도가 있는데 손발 움직임이 중요한 의사,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자세. 그래서 손발을 자연스럽게 놓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손이 막 너무 막 어떤 분은요 그 이야기하는데 팔짱 끼고 있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좀 거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상대방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팔짱을 딱 낀다든지 아니면 비껴 대상자로 비껴 앉는 자세라든지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고 발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몸을 앞으로 너무 구부리는 태도, 또 입에 손이나 손가락을 대는 거, 손으로 지적하는 거 자꾸.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어요. 지적을 하려고 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나를 지적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제스처가 자연스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외국 사람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외국 사람은 상당히 손놀림이 많습니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제스처 쓰라고 하면 막 때리면서나 하려고 때리 꼬집지는 않죠, 그죠? 어쨌든 이런 자세도 이렇게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중요한 내용, 바람직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조를 보시면 목소리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좋겠죠. 너무 큰 소리도 안 좋고 너무 또 긴 침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목에서 들뜬 소리 억제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들뜬다는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너무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또 신경질적인 웃음, 잦은 헛기침, 큰 소리로 말하기. 그래서 온화한 목소리가 참 좋죠, 그죠?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화 받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받을 때도 상대방에서 어떤 전화든지 딱 전화 앞에 오면은 한번 전화기를 받기 전에 뚜껑을 열기 전에 스위치를 하기 전에 폰을 작동하기 전에 한번 하고 아 그러고 약간 웃으면서 아 한번 하고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너 어디 누굽니다 예 도경입니다. 아니면 뭐 여기 서부동입니다. 동부동입니다. 동부동 김현진이에요. 이러고 반갑게 하면은 전해지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 좋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누구예요?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었지. 이러면은 얘가 안 좋아요. 그럴 때 혹시 자더라도. 이제 나오네. 한번 때리 나오네. 분명한 발음 목소리. 또 천성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잘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 좀 교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나운서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 시험 치기 전에 그 어조 가만히 연구를 해보세요. 아나운서들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아나운서들 이야기하는 톤 이게 탁탁탁 굴곡이 맞고 그 다음에 어디에 뜯을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 스피치.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5분 스피치 꼭 하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또 이 공부하는 목적, 또 어떻게 해서 수강하게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고 또 나는 무엇이 목표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하더라. 전에는 수강생들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자료를 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들 많이 해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노래도 한 곡씩 준비하고 앨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어디 뭐 관광 버스를 간다든지 하면 그럴 때 미리 준비 하나 해놓으세요. 정 노래할 건 뭔지 준비도 해놓고 다 하시겠지만 때에 맞는 노래를 해야 돼요. 지금 즐거운데 막 슬픈 노래를 길단하게 막 절수도 길고 긴 가사로 하면은 오히려요 밉보입니다. 그죠? 적절하게 지혜롭게 흥겨우면서도 위트 있게, 그리고 자기를 나름대로 1분 안에 소개할 수 있는 멘트를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인생의 처신법이 처신법.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면은 무조건 딱 들어오면은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딱 들어오잖아요. 딱 눈에 띄는, 아유, 요 막 제일 앞에는 딱 눈에 띄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은 게 좋아. 그리고 남들이 모이면은 항상 뒤전으로 가지 마세요. 언제나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리더십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허드렛 일, 싫은 일을 먼저 해버리세요. 먼저, 내가 먼저 막 봉사 나눠주고 막 이래보세요. 반장합니다. 회장하고. 뭔가 사람에게 돋보이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 훈련이 훈련. 그래야 되지. 멀찍이 다들 모였는데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 야, 앞에 가가지고 참 그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 앞자리 앉으면 또 일찍이 아예 명찰이 다 자기를 어떻게 정했나요? 자리를? 네 마음대로 앉은 대로 자리를 정했나요? 아, 그렇구나. 이제 성격이 나오네. 아,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주고 싶네. 기회가 되면은 수업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한 10분 이내 나의 심리 테스트도 해드릴 수 있어요. 심리 테스트. 심리가 성격이 어떻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아도 이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40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었어요? 예?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저, 예, 당신 멋져라는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첫 자만 땄어요. 사람은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세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젖으면서 살자. 이게 당신 멋져요. 당신 멋져. 이걸 뭐 이하여 할 때도 해도 돼. 건배사 해도 돼.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말한 것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의미 부여를 하면은 사람이 행복을 느껴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그 일들로 인해서 확인해질 때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부여를 하면은 어떤 놀이를 해도 의미 부여를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부여를 딱 하면은 상당히 사람이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여섯 가지 일을 하고 왔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오늘 또 이제 녹화,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니까 학생들에게 강의 딱 문 잠궈 놓고 몇 분 끄고 30분짜리 세 개의 녹화를 다 하겠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두 번째 시간에도 좀 힘들었어요.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좀 괜찮으려고 하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녹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의미부여를 하자. 내가 이걸 녹화함으로 이 학생들에게, 학생은 앞에 안 보이지만 학생들에게 뭔가 내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이쪽에 자료 보고 또 이쪽에 메모해가지고 그 다음 할 때 더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아 그러니까요 상당히 내가 좋아요. 기분이 내 자신이 좋아져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이고 이건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은 짜증만 나고요 목소리도 그 감이 전달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이 그 이 수업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성공을 한번 꼭 이 합격을 하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바람은 50기는 막 전부 다 49기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다 합격하십시오. 합격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야간이라서 제가 여러분이 아주 지금 대화를 많이 못하네요. 주간 같으면 좀 대화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전부 다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재미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제 한번 점검을 하면 돼. 점검 공부 좀 해봐. 했나요? 아 열심히 합니다. 그죠? 춘년시다. 그죠? 내가 맨날 이제 윤재라 차는 알아놔가지고 좀 할만합니까? 이럴 때 그 말 좀 하고 해야 모르겠어요.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시험 칠 때 다섯 개 중에 골라가지고 색칠하고 그러거든요. 다섯 개 중에 하나 찝으세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한 개만 딱 해가지고 색칠해가지고 보너스. 눈 감고는 안 되죠. 눈 감고, 눈 뜨고 해야죠. 은영 씨. 아, 그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한 줄로 1번만 계속 1번 해도 몇 개 못 맞아요. 못 맞을 수도 있어요. 답을 피해 갈 수 있어요. 제가요, 학생들에게 오지선다형 이런 시험 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시험 치면 전부 책 보고 하도록 해요. 그래도 답을 피해 가요, 이상하게. 책 보고 해도 모르더라니까. 책에 있는 것 안 내질 않아요. 책에 있어도 좀 찾기 힘든 거 이런 거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중에 있는 거 내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럴까 저럴까 몰라가지고 또 책을 안 읽어본 학생도 못해. 똑같아요.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내야만이 이제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관식도 내고 단답형도 내고 골고루 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점수는 많이 올려주지요. 점수는 적게 받아서 올려주면서 차례대로 등수별로 해가지고 몇 명은 A 뿔, 몇 명은 이렇게 해주는 거, 올려주는 거죠. 방법이 좀 이제 어렵긴 해요. 그래가 강의 평가가 잘 안 나와요. 어렵게 낸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이번 학기는 좀 잘 내가지고 강의 평가를 잘 받아야겠다 했더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게 됐어요. 자, 잘 됩니까? 태옥시다, 그죠? 어서요. 뭐 직장 생활하다 오셨어요? 네. 뭐가 어렵습니까? 간호적인 건 쉽죠, 그죠? 안 그래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다 불합격 하려고 작정 있나? 순조 씨, 한 번에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되거든, 바깥에서는 한 병 먹어야 돼. 예? 아니, 대그들은 내한테 요 교육원에 오세요. 그러면 전화하면 내가 요 풀빵 사주든지 밥 사드리든지. 아, 나 사줄 의도가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예. 안 그래도 여러분 야간에는 못 했는데 요 풀빵집에 해가 주간에 막 내가 하나씩 다 붕어빵 하나씩 드리고 했는데 이건 파나? 지금 저녁 안 먹었으면 팔면 누가 사오십시오. 내가 드릴게. 안 하는가? 예? 계란 사세요. 아, 그러네. 계란이 왔어요. 쉬는 시간 많이 드려야 되겠네. 자, 공부합시다. 이제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너무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할애해 봤습니다. 자, 402페이지 보시면 이제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좀 메모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다가 그 가나다라마바사 해가지고 6가지가 의사소통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가지를 짤막하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여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빨간 글자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1. 라포 형성 제목만 2. 그 다음에 경청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공감 그죠? 4. 말하기 5번이 뭔지 아세요? 침묵. 6번은 수용. 이 6가지가 이 교재에서 말하는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가나다라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옆에다 써놔버리면 나중에 책을 딱 펴면, 아,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은 6가지구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포 형성. 경청, 공감, 말하기, 침묵, 수용. 자, 몇 가지라고 했어요? 6가지. 예. 이 6가지. 그래서, 우리 수경 씨도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예 저기 번호를 딱 밑에 셋째 줄에다가 번호를 딱 매겨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제일 셋째 줄에 나포 형성, 거기다 1. 그 다음 2 경청, 3 말하기, 4 공감,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아니면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번호를 매겨도 되고, 일부러 또 써놔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하세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러면 장장 이 책에 여기 지금 현재 40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저기 400 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몇 장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자, 그래서 첫째 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인은 청각, 시각 등 감각 기능의 저하로 제한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6가지, 라포 형성, 경청, 말하기, 공감, 침묵, 수용,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먼저 그러면 라포 형성이 뭘까? 라포. 제 책에는 그 알파벳으로 그 라포라고 하는 그 영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APPORT라고 해놨죠, 그죠?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됐나요? APP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틀렸어요. 원래는 R자를 하나 더 넣어야 나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 요거 하나 더 넣으세요. 앞에다가. 라포, 그러면은 그냥 아포가 아니고, 라포인데, 이게 저 오타입니다, 오타. 요게 라포. 이 R자를 하나, 영어로 R자를 하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책에도 빠져있죠? 예. 왜 이렇게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라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유대라 뜻이 그런 뜻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 뭐냐면, 서로 마음이 이신전심 통하는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가 라포입니다. 라포. 라포 관계가,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신뢰 관계를 가지면은 여러 가지 이득점이 더 이로운 점이 많아요. 라포 관계가 있으면 지금 자살 시도하려고 지금 그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지금 누군가가 이제 그 지금 대치 상황이라고 된다고 합시다. 지금 공중에 저 위에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밑에서 이제 뭐야 그 누가 자살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면서 그러지 마서 그러지 하고 저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올라가서 누가 여보세요 하면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 매트리스 깔 시간도 없어. 어떻게 뭐 그냥 뭐 받칠 그것도 없어. 너무 위험해.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포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누구야 부르면 못 죽어요. 예, 엄마라든지 뭐 애인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누가 엄마 아빠 뭐 누가 그러면 왜 나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 속에서 잘 겪고 있어요. 이 라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안 했으면 또 들으시고, 이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인천에서 근무할 때인데, 인천에서 노숙인 쉼터에 근무했어요. 그 노숙인 쉼터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교도소 수감자,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숙식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쉼터. 노숙인 쉼터. 옛날에는 노숙자 쉼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글자가 노숙인 쉼터. 지금도 노숙인들이 전국의 곳곳에 서울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이제 인천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저희 집은 서울 대림동에 사는데 계양구에 있는 쉼터에 근무하게 됐는데 인천 계양구. 그런데 쉼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인데 거기에 이제 간판도 없어요. 한 34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반지하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 반지하에 방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집들이 좀 넓은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 한 칸에 한 5명 정도 잘 수 있고 6명 자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져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숙직을 한 3일은 하거든요. 3일은 집에 가고 3일은 집에 못 가요. 거기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활을 같이 그들하고 해요. 이제 총무 팀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 권한을 많이 부여받았어요. 뭐냐 이제 이분들에게 퇴소 명령 퇴소하세요. 오늘부로 퇴소 이 시간부로 퇴소하세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해서 퇴소할 수밖에 없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저씨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숙직 장직실은 2층, 아 1층이죠. 반지하 그러니까 1층에 그 방 하나에 제가 이제 숙직도 하고 당직도 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한 8시 이제 이 아저씨들이 보면은 낮에는 전부 다 밖에 내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또 낮에 동안에는 전부 다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러 보냅니다. 이제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이제 그 일을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 나오는 걸 이 아저씨들한테 통장에 다 입금시켜줘요. 어떤 분은 한 달에 80만원 2004년도였으니까 2004년도요. 그러니까 한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장에 넣어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8시쯤 됐는데 뭔가 위에서 2층에서 그러니까 2층에서 우당탕탕탕 뭐 좀 싸운 소리가 학자질거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지금 그 회장하고 반장, 회장하고 주방장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남자들만 있거든요. 전부 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주방장도 남자가 주방 이제 밥 이렇게 일식 8찬, 9찬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주 급식 들어온 거 하고 해서 반찬도 하고 그 집에서 밥 먹는 거 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한 네 군데 차려가지고 먹거든요. 그 한 거기 지내는 사람이 한 20명 한 27명 정도 돼 있었어요. 그때 정원은 30명 넘었는데 근데 이제 반장이 아주 신실하고 이분이 그 일을 잘해요. 그 이제 그분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가정에 버림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 와 가지고 신실하게 58살. 그리고 이제 주방장은 한 40대 중반쯤 됐나요? 좀 조금 젊죠. 근데 주방장이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뭔가 반장하고 안 맞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반장이 그냥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주방장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막 도망가고 약간 여기 약간 쓰시기도 했어요. 쓰시기도 했는데 이제 큰일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내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죠. 딱 가니까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최아무개씨인데 그 반장한테 최아무개씨 누구씨? 하면서 눈을 똑 바라면서 칼 내놔 그랬어요. 나도 겁이 나지만 마지막 칼 내놔 그랬어요. 그럴 때 딱 눈을 툭 쳐다보더니 줘요. 이게 나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줘요. 그 사람은. 그럴 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전부 다 거기 직접 있는 사람들 그때는 뭐 녹음 기능이 잘 폰에 없어가지고 진술서 다 써놓도록 하고 또 증빙 자료 이런 것들 전부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했는데 그때 유기 속에서 사고 날 뻔을 사고 안 나게 된 건 나포 관계입니다. 나포 관계. 누구시? 라고 딱 달라가니까 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신실해요. 신실한데 꼭 또 한 5월 달쯤 되면은 한 차례씩 며칠씩 막 술 먹고 막 안 들어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그런 시기가 거의 될 무렵이었어요. 이 회장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 딴에는 안 맞아 놓으니까 그걸 풀지를 못하고 또 통제가 안 되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우다니까 힘이 찌다다니까 무기를 든 거죠. 이 무기 이제 칼을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실제적인 나포 현상 이런 게 이게 나포거든, 나포. 그래서 어르신하고 여러 직무 교육 하잖아요. 직무 교육 하는 거 보면은 요 직무 교육 이제 요양보호사 되면 직무 교육도 우리 지금 현재는 안 하지만 과거에 했어요. 여기서 직무 교육 다 했습니다. 직무 교육 강사로도 제가 이거 하고. 그랬더니 요양보호사들이 여기 와서 기동량을 해보니까 전부 다 4년, 5년 많이 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했느냐. 그만큼 정이 가고 신뢰관계가 좋으니까 돈독해지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오래도록 케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중요한 것은 이 라포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정말 신뢰관계가 떨어지면요. 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이거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 라포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포 형성은 마음의 유대, 서로 마음이 연결된 상태라겠죠. 라포가 형성되면 인간관계에 호감과 상호 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유대감이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라포가 없으면 대화는 단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는 무슨 일이든지 털어놓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감한다,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신체 언어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호흡 리듬을 맞추고 언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눈을 이렇게 향하는 방면에 관조상태. 관조상태란 말은 고요한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잘 관찰하면서 느낌을 내가 그대로 느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느낌 들나요? 어떤 사람의 그 뭐 이성적인 마음 말고 그냥 그 본래의 사랑의 마음으로 찡하게 이렇게 느껴오는, 그게 자주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정말 좋은 거예요. 동성 간에 그러고도 이성 간에도 그래요.